예,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이제 23번째 시간으로 이번 주 오늘은 우리가 스바냐서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눠가겠습니다.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바냐서 그러니까 연대기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이 선지자들의 그 활동 시기로 봤을 때 지난주 살핀 그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 오바디아서보다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조금 좀 앞섰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열왕기에서 살폈던 것처럼 그 망해가는 역사 속에서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남유다가 망하는 시기에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같이 좀 살펴보면 같이 이제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지난주 오바디아서를 먼저 나누었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이미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히스기야 왕까지 살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므낫세부터 쭉 마지막까지 살폈었는데 그 역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런 선지서에 대해서 이제 살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스바냐서 또 하박국, 예레미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순서를 살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미 뭐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미 살폈기 때문에 어떤 왕들이 흘러갔는가를 아는데 스바냐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우리가 유다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서 그 마지막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이 역사적 배경을 좀 또 알면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좀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 이후에 우리가 살폈던 왕은 이제 남유다 최악의 왕이었죠. 므낫세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은 남유다의 몰락을 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말죠. 이제 거의 넘어지려고 하는 뭐 그런 찰나에 더 밀어버리는 식의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야 21장을 참고하면 그가 얼마나 이제 크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앞장서서 맡아야 될 왕들이, 그러니까 리더들이 나서서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잘못된,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이렇게 우상숭배의 길로 가게 되는 건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참 국가적으로 굉장한 위험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뭐 요즘 보면 북한 정권 같은 그런 식으로 정부가 나서서 인권을 짓밟고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조직적으로 이 그냥 당 자체가 그냥 그 죄악된 일을 행한다면 그게 국민들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뭐 과거 뭐 2차 대전 당시 히틀러의 나치 정부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뭐 거기에 대통령이 정부가 나서서 사람을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하니까 아주 당연한 듯이 엄청난 비극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히스기야 왕의 노력으로 이 바알 숭배를 좀 멈출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산당을 파괴하는 일까지 사실 그 전에는 뭐 산당은 그대로 있었다 늘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산당을 파괴했다라는 일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바르게 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 이 므낫세가 왕이 된 후에 이 남유다는 말 그대로 영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고 그러면서 아주 보란듯이 악을 행하는 그런 최악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이 부름받은 이 약속 백성으로서의 그 국민정신, 그 약속 백성으로서의 그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정신이 완전히 하나님은 무시해도 되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버렸고 더 나아가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해도 아무치도 않은 것처럼 그런 부패한 국민정신으로 치닫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 시대의 가장 큰 오류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서줘야 되는 그 왕, 그러니까 앞서 나가야 되는 리더들이 먼저 욕심대로 살았고 죄악을 수용하고 죄를 짓기에 아주 용감했다고 그럴까요? 아무튼 뭐 그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짓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앞장서서 그런 짓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죄악으로 떨어지는 이 전체적인 나라의 흐름을 막을 수 없는 이제 마치 이 댐이 팍 터져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이제 문하세 이 왕을 통해 보는 뭐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좀 비교해 본다면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 뭐 정부, 사회, 심지어 이제 교회조차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계신다 말은 하나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래서 동성연애에 대한 것이 각 나라, 뭐 정부, 교회들의 현 주소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죠. 이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라 말씀하신 이것을 수용하는 자세들, 그것을 말하는 태도들을 보면 지금도 뭐 한국에서는 이 교회 그 예배 집회를 거의 뭐 강제적으로 막고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뭐 바이러스를 봐서 이제 그럴 필요도 있는 건 압니다만 근데 문제는 그 이 서울시장이신 분이 뭐 동성연애자들의 어떤 그런 그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허락을 하고 지금 이게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이미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시대가 어디에 와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하세 시대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심판의 칼을 돌이킬 수 없게 했던 그런 현상들이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 사실 너무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성도들의 삶, 교인들의 삶 속에조차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이 코람데오의 정신이 전혀 없는 걸 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조롱합니다. 심지어 신자들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엔 관심도 없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예사로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과 버금가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스스로 모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제 문하세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에 또 신문에 보도되는 것 중에 어떤 유명한 가수 하나는 뭐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고 이전에도 그 사람이 불렀던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찬양 같은 게 있어서 저도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자기는 뭐 꺼림 없이 제사를 드리고 있고 뭐 절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대한 바른 교육이 없이 그저 믿고 싶은 어떤 하나님 자기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 붙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푸라기 같은 식으로 이렇게 잡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가면 이런 식으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열방의 제사장나로서 행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그때 이제 그런 실수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강단에서는 그런데도 뭐 그저 평안하다 복준다 그러면서 신자들이 듣고 싶은 것들만 외치고 저들이 원하는 감정적인 것만 채우려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그 유명한 가수가 뭐 예수를 믿는다니까 뭐 간증도 시키고 뭐 아무튼 별의 별걸 다 하겠죠. 근데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자기의 신앙이 어떤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는 그런 소리를 하는 이런 거. 이런 게 바로 제가 보면 이제 문하세 시대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시대의 풍토였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는 것과 같은 거죠. 문하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건데 지금 이런 일련에 나타나는 현상들,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아주 방송에 나가서 또 어디서든 자기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담대하게 행하면서도 괜찮은 것처럼 뻔뻔스럽게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럴까요? 바로 그런 게 바로 문하세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한 그런 제단을 쌓고 섬겼다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날 교회에 드린 성도 자신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교회인 성도들의 마음 곳곳이 말씀을 수용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항적이고 게으르고 별로 관심이 없고 근데 이제 뭔가 감정적이고 가슴이 울리면 쉽게 빠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그러고 뭔가 색다른 감정적인 체험을 하는 게 마치 진짜 신앙의 어떤 수준인 것처럼 그래서 점점 저 다 같이 이상한 식으로 빠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아는 일에는 관심이 없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더 무지해지니까 정말 목숨 걸고라도 다니엘이나 다윗처럼 말씀대로 그 살려고 하는 그런 일에 집중하기보다 그냥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위한 그런 서로 좋은 게 아니냐라는 식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상숭배 그러니까 문화세로 말하면 예루살렘 안에서 이 완전히 그 우상숭배를 하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준다. 이건 삶이 이 말씀대로 변화되는 것은 전혀 이 관계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음 복준다, 그건 말이 될 수 있는 얘기죠. 당연히 온전한 전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과는 상관이 없는데도 무조건 용서해준다, 무조건 복준다, 이거는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난주도 계속 살폈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오바댜서가 됐든 나훔서가 됐든. 그런데 지금 뭐 예수 믿으면 복준다, 어떻게 살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된다, 뭔가 중간이 다 빠져버렸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복을 받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늘 말씀하지만 성경이 약속하는 형통의 복은 단지 믿어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해서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저 말로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십시오.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오는데, 그러면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오늘날 풍토들이. 심지어 은혜를 입은 자들도 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연예인들이 뭐 힘들고 고나고 어려울 때 뭐 하나님 붙들고 막 이렇게 막 뭔가 자녀가 된 것 같은데, 그 말씀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자기만이 아니라 그 유명세를 가지고 그 사람을 따르던 많은 그 팔로워들이 다 같이 다 그릇된 신앙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배우지도 않고 그저 내가 좋은 것만을 찾아내는 그런 식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오니까 결국 그거는 바로 개인의 재앙이요, 더 나아가 공동체의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문화세식의 삶을 살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은 온전한 길로 인도해야 될 이 문화세가 이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해도 괜찮은 것 같은 이런 삶으로 오늘날 우리 시대 풍토 비슷하게 이끌었는데, 그 결과 그 꿰임을 받고 그런 이 가이드를 받고 유다 백성들이 악을 행해버린 거. 그러니까 지금도 그 유명 연예인이 간증하니 어쩌냐 하면서 했던 이런 사람이 아, 다 저런 게 신앙인가 보다 하고 말씀으로 준비되지 못하고 그냥 사람만 이렇게 바라보고 감정적 느낌적 체험만 보는 사람들이 그를 쑥 들어가면 따라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악을 향하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했던 어떤 다른 여러 민족보다 그런 일들이 더 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21장 9절을 살펴봤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하면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북왕국이 오히려 너희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북왕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믿어왔던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문화세식, 그러니까 이런 남유다식의 오늘 이 풍토 같은 문화세식, 이 시대 풍토 같은 이런 신앙 패턴을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북왕국이 더 낫다, 너희보다 그런 짓 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스마냐서 1장을 읽어보면 그 심판을 예고하는 수위가 아주 심각한 것을 보는데, 마치 홍수 심판의 버금가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 그 죄악된 삶의 시대의 흐름이 결국 온 인류가 멸망의 길에서 되돌이키지 못할 만큼 거세게 됐던 것처럼 지금 문화세 시대가 바로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열왕기하 21장 9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문화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심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그런 이제 말씀들이 나중에 뒤에 보시겠지만 완전히 뭐 노아 홍수 시대 심판하라는 그런 말씀과 똑같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대가 문화세 시대였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문화세 이후에 이제 아몬이라는 그 아들이 왕이 됐지만 결국 그도 아버지 아몬보다 더 이상한 짓들을 하다가 2년 만에 죽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누가 왕이 됐습니까? 요시아라는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아 왕이 등장해서 사실 뭐 의외로 정말 할아버지나 아버지 뭐 다르게 굉장히 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정말 이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말할 만큼 정말 다윗과 버금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왕이 나타나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요시아의 이런 바른 삶도 이 남유다의 몰락을 돌이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문하세, 그 할아버지 시대의 악행으로 말미암은 결과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문하세 왕이 말씀대로가 아닌 욕심대로 살아갈 때 어떻겠습니까? 백성들이 모두 그런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죄의 물고가, 그러니까 땜이 터지듯이 확 터져버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시아 왕이 등장을 해서 그 땜을 막아보고자 하지만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요시아라는 왕이 아주 강력하게 종교개혁을 추진해 가니까 백성들이 아마 겉으로는 지금도 뭐 정부에서 뭐를 이렇게 강권적으로 하면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랬는진 모르지만 어땠다라는 겁니까? 이미 마음속에 터져버린 이 욕심의 물고 우상을 향한 이 집념들 이런 것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분노가 나셨다고 해도 백성들이 다 멸망하기까지 뭐 노를 영원히 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 103편 9절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므낫세가 그런 죄악된 일을 해도 어떻겠습니까?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노를 그치고 그 다음에 그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심판을 돌이키지 않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 므낫세는 회개하고 돌이켰는데도 이미 백성들은 이미 그 이 므낫세의 이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냥 욕심이 터져 버려서 더 이상 어떻게 그거를 뭐 므낫세 자신은 돌이킬 수 있지만 남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우리는 이게 정말 잘 귀 기울여야 되고 반드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처음에 그런 약속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그 약속에 신명기를 통해서 신명기 28장에 특히 그런 말씀이 나오고 레위기 2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너희가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다 이런.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해도 다윗의 선한 삶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당신이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약속을 해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월 성신을 섬기는 시기에 이 우상 숭배의 죄가 끊임없이 반복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한번 말했으면 지켜야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뭐 무조건 한번 말했으니까 끝까지 무슨 상황에서도 간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분명히 시내산 약속으로부터 보면 지킬 때와 지키지 않을 때를 전제를 두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뭐 그저 웃으시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주어서라도 예?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피값으로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무슨 그래서 샤워장에 무슨 더러운 때를 씻어내는 샤워기 물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삶은 정말 위험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이 기독교인들의 패턴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그저 그냥 뭐 교회 와서 잠깐 일요일에 한번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하면 다 깨끗해진다.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말로는 회개가 분명히 돌이키는 하나님의 용서를 끌어내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데 사실 그것 자체만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 풍토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의 시대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가 너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저 목욕탕에 가서 그냥 샤워기 들고 죄의 때를 닦아 비누 닦아내듯이 그런 목욕탕 물 정도만 취급하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게 참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자 이런 시대가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므낫세 그 다음에 그 아들로 이어지는 그 이 요시아 왕까지 이렇게 볼 때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바냐서를 살피기 전 잠시 이제 역사적 필요한 그 관련된 왕들에 대한 행적을 우리가 보았는데 요시아 왕 2절에 뭐 므낫세 시절에 이런 시대적 배경과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로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그래야 스바냐서를 비롯한 이제 하박국서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저렇게까지 토로하실까라는 그 심정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장과 역사적인 그 시대 상황과 우리가 잘 이렇게 연결이 돼야 비교가 돼야 그 시대를 잘 알아야, 그래야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를 알아야 오늘 우리 시대를 바르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어떤 한 구절 한 부분만 뽑아서 읽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역사적 전체적인 걸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그래야 우리가 마음대로 왜곡되게 풀어버리고 어떤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부분만 보고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는 일들이 없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요즘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역사를 살피다 보니까 강단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 보복하신다, 뭐 진멸한다, 멸절시키겠다는 경고도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뭐 듣기만 하면 사실 좀 부정적이고 싫죠. 그런데 역사적인 이 연대기적인 성경 배경을 우리가 그래서 이걸 알고 보니까 이건 피해갈 수 없는 얘기고 이건 우리가 듣고 또 들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말씀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인 이 배경을 좀 모르면 자꾸 왜 설교 때마다 부정적이냐 이런 의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시기, 지금 유다 남유다의 이 마지막 멸망의 시기가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홍수 이후에,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홍수 심판을 부를 만한 금의 가장 어두운 시기가, 약속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다 계속 끝까지 존재하느냐 없어지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살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백성들이 완전히 죽을 뻔한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시내산에서 열방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운 이후에 가장 최악의 순간을 지금 살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택함을 받은 백성 12지파 중에 이 10개 지파가 어떻게 됐어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잖아요. 이제 남은 유다의 2개 지파가 남았는데 이 백성들마저 지금 몰락의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시기는 굉장히 심각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살피니까 자꾸 그 망하고 패망하고 심판하고 이런 좀 어떤 이 계곡의 깊고 어두운 부분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므낫세가 55년 동안 나라를 그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려버리게 한 후에 그의 아들 아몬도 2년 동안 그런 똑같은 짓을 하고 살다가 죽고 살해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요시아가 왕이 돼서 통치하는 이 시기에 누가 활동을 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살피는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두고 이제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 1절입니다.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4대손입니다. 왕족인 거죠. 살펴보면 지금 분명히 그게 나오죠. 스바냐는 요시아 왕 초기에 이제 활약을 한 것으로 보이죠.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조금 전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외치는 하나님의 심판의 수위, 그러니까 진멸하겠다는 그 어떤 그 즉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때 하셨던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창세기 6장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그리하리니 내가 이거 지은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3절, 지금 우리가 읽었던 스바냐 1장 3절도 보십시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려 진멸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바디아서를 말하는 것과 창세기에서의 심판을 말하는 것에 조금 다른 점은 이 오바디아서에서는 악인들을 아울려 진멸하겠다라는 거였고, 뭐 크게 보면 창세기도 전부 다 진멸하겠다고 했으니까 다 악인이었다라는 건 똑같긴 하죠, 사실. 그나마 지금 시대에 조금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마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무서운 심판의 경고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던 요시아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그 요시아가 아니라 므낫세로 말미암아 완전히 악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죄를 반복하고 욕심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죄의 물꼬를 완전히 터뜨린 건 문화세인데, 문화세 자신은 돌이켜서서 그나마 다른 기회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죄악으로 계속 쓸려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1장 4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 이거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지금 예루살렘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상의 제사장을 멸절하겠다고 그러죠. 5절,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아니 하나님께 맹세를 하면서 말감이라는 다른 우상을 가리켜서 맹세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나오면서도 또 세상을 즐기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대상은 누구를 향한 겁니까? 저기 이방 나라가 아니죠. 바로 믿는 백성들, 약속된 백성들, 언약한 백성들을 향해 열방의 제사장 나라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로 언약한 이 백성들을 향해 선지자들이 외친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불신자가 아니라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열방의 제사장으로 설 것을 약속한 언약 백성들이 지금 그 약속을 저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보면 아예 관심도 없고 읽으려 하지도 않고 묵상하려 하지도 않고 그리고 더불어 이제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게 하는 것들만 골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지자를 보내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들, 이 선지서를 읽어가면서는 결코 좋은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외치는 경고들은 사실 그 시대에 대한 정말 이 멸망을 앞둔 그 안타까운 외침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우리가 새겨듣고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5절에서 여호와께서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하죠. 6절에서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자들,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자들이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는 겁니까? 한해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오는 자신의 그런 상태를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날 이렇게 건강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걸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처음 은혜를 받을 땐 뭐 그냥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면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듣기만 해도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읽기만 해도 막 묵상할 때마다 막 정말 감동과 감사에 그냥 넘쳐나면서 그렇게 있었던 그 변화, 자기가 변화시키도 그 열정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죠. 분명히 그 일들을 똑같이 겪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을 망각하고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영혼의 이제 무기력함에 빠져서 믿음의 삶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이제 실증이 가득 차는 거죠. 그 종교적 권태감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좋아지죠. 그 사명에 대한 열정도 있고 그냥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시계추 같이 그렇게 그냥 교회 그냥 의자만 데피고 가는 그런 식의 삶이 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뭐예요? 경각심도 없고 그런 이 삶들이 그냥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게 방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쭉 지나가면 그러면서 그냥 천국 가냐?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점점 이 하나님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무기력과 게으름을 지적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니까 어떡합니까? 이제는 공격하는 자가 되는 거죠. 비판자가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씀을 싫어하고 말씀대로 가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1장 12절,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하나하나 찾아다가 다 벌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 그런 분입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살아계심을 코람데오의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판자들의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당에 왔는데 말씀대로 살자 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일이나 하고 봉사나 하고 뭐 기도나 하고 좀 말이 좀 봉사나 기도 이런 게 우리가 너무 좋게 쓰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비판적으로 들을 수 있으나 지금 이 상태로 본다면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기 원하는 그런 자로서 우리를 이 열방의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서게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걸 제일 싫어하고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셀로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가서 서로를 섬기고 세워가는 거 이게 정말 가장 소중한 우리의 사명인데 존재의 이유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편안한 사람, 좋은 사람과 즐기고 놀고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자꾸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땅끝이 어딥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이 그런 일상적인 터 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세우고 물론 그들을 우리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자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그런 연결자가 돼야 되는 거 분명히 맞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자꾸 이제 그런 사람을 섬겨야 되는 사람을 섬기는 건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피하게 되고 그냥 적당한 관계 이런 정도에만 우리가 머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것에 우리가 자꾸 빠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까 뭔가 힘으로 어떤 뭐 놀라운 능력으로 좀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비한 방법으로 나아가서 뭐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거.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목적 자체가 많은 부분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그런 순종의 기도가 아니라 이 구찮고 힘들고 어렵고 뭐 구찮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좀 어렵고 좀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걸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잘못된 기도라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하면은 지금 말한 것처럼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뭐랍니까? 하나님에 대해 순식간에 진멸하고 멸절하시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2장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다 보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수치를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칭찬도 많이 받고 또 주일 성수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가 칭찬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그 말씀대로 서지 않는 이 모습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다른 걸로 대충 때우는 건데 이것 때문에 그냥 다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이미 자기는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안위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를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2절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 시계추 같은 그런 삶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 앞에 깨어나라 그 말을 하는 거죠. 언제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러라는 겁니다. 양심의 화인을 받아서 죄책감과 수치를 모르는 존재들이지만 너무 익숙한 그런 종교 생활에 이렇게 젖어 있지만 하나님은 저들이 심판받기 전에 그런 이 익숙해버린 종교적인 삶에서 뛰어나와서 우리가 약속한 그 길로 걸어가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결국에는 매를 때리기 전에 부모님은 늘 그 자녀들이 온전히 서기를 늘 그렇게 말씀으로 하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어디로 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명령이 시행되는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하라고 하는데 어디로 모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말씀대로 보면 단지 교회당을 말하는 건 아니죠. 왜요? 교회당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 와서 뭐 우상 숭배도 하고 거기 와서 자기 취미 생활도 하고 거기 와서 자기 종교적 만족도 누리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이라라고 하는 말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깨어남을 말하는 거죠. 이사야 1장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냥 내 마당만 밟는 그런 사람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약속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종교 행위만 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런데 뭐 교회당으로 모여라 그 말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가 실천되는 삶을 살아라. 너의 삶 속에 네가 예배당에 있든 또는 지금처럼 예배당에 모이지 못해서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어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약속, 그 언약의 백성답게 사는 자리로 돌아와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냥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는 게 종말론적인 완전히 이 세상이 망하는 때가 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뭐 바이러스 때문에 교통사고 때문에 뭐 때문에 순식간에 죽는 그 죽음의 그 순간도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뭐라고 하라는 겁니까? 약속의 자리,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자리, 하나님 백성된 자리로 돌아와라. 그 길로 돌아와라라는 게 오기만 하라는 게 아니죠. 그 처한 너의 삶의 곳에서 말씀을 빛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지금 살아가는 삶을 볼 때 어떻습니까? 아까처럼 저는 걱정이 되는 건 므낫세처럼 이 백성들이 마음의 물고가 확 터지고 나면 목사들이 뭐 선동을 해서 뭐 동성애 괜찮아 뭐 이거 괜찮아 뭐 저거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해놓고 한번 그게 물고가 터지고 나면 자기는 나중에 와서 깨닫고 돌이킬지 모르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백성들은 돌이키지 못하는 그럼 그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아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교회는 점점 더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이 되겠죠. 아니면 사람들이 찾아도 전부 종교화 시켜버리겠죠. 그 편안하기를 바라고 좋고 쉬운 것을 찾아가겠죠. 긍정의 힘을 따라갈 거고 소원과 원하는 것을 성취시켜준다는 그런 데를 쫓아갈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기적과 신비한 어떤 힘을 주는 것을 쫓아가겠죠. 풍요와 쾌락과 편리를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근데 말씀이 다 중요하다고 외치지만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좀 바르게 보지 못한다면 이건 이 교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 뻔한 거거든요. 근데도 지금 우리가 이런 사태를 그냥 보고만 있다면 결국 이 세상에 교회는 많으나 그런 교회와 그런 목사들이 전부 그저 지금 말하는 것처럼 편리한 시설 만들고 성공할 수 있다. 뭐 하나님과 기도만 하면 능력과 기적으로 뭔가를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교회들로 변질돼 갈 수 있는 건데 그게 바로 므낫세 시대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풍토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도 아무도 모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오병이어로 먹이실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구름떼같이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작 이제 모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해야 되는 말씀, 하셔야 될 일을 딱 말씀하니까 어떡합니까? 전부 다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서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다닐 뿐이었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엔 관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절망하라고 정죄감을 주려는 게 아니라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가졌던 그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들 우리가 정말 그 실제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믿음의 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약속의 길을 걷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선지서들을 보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의 결단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군중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될 때 정말 진짜 알곡들이 모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이란 사전적 의미로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에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과 내 느낌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죠. 그래서 진정한 겸손이란 다른 사람보다 뭐 선한 뭐 순해 보이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뭐 큰 소리 못 쳐서 항상 뭐 웃는 얼굴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말을 자근자근하고 이런 게 낮추는 게 아니라 좀 표현이 거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래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자기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겸손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부드럽게 표현하고 아름답고 뭐 선하게 생겨도 천사처럼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극히 교만한 사람이고 천사처럼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바로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의 극치는 여호와의 규례, 하나님과의 약속과 명령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무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외면하는 거고 멸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아, 눈을 뜨고도 그렇게 그냥 뻔히 보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그 멸시 아닙니까?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부모님이 보고 있는데 거기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한다. 이거 멸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와 약속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그 말씀대로 변화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계속 고집하는 삶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로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라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읽는 적도 없고 묵상도 대충하고 하지도 않고 이런 거 참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교회와 성도의 삶을 방관자처럼 사는 거 그게 뭡니까? 바로 교만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속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함께 힘써 지켜가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 되는 모습이 바로 거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 하나 돼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뭔가가 불평과 불만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된다고 결국은 하는 사람까지 힘을 빠지게 하는 그런 모습.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잊어버렸고 그다음에 망각에 빠져서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는 상태, 문화세 시대의 상태에 와있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힘써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 같이 예배를 드릴 때 힘써 지켜야죠. 여러분 각자 집에서 혼자든 이걸 해내려고 하는 그런 이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지 그저 그냥 우리끼리 있으니까 대충하자 이런 식으로 하지도 않고 한 것처럼 이런 것들은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힘을 써서 이런 것들에서 비록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하고 또 교회 말씀 우리 사이트에 말씀도 좀 서로 올리고 서로 공유하고 또 인터넷 온라인으로 같이 이런 말씀들을 셀들끼리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바로 우리가 방관자의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하시는가? 2장 3절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이끄시겠다라는 겁니다. 요시아 왕처럼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열심히 하다가도 그냥 죽었어요. 근데 그냥 죽은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일찍 그를 데리고 가시는 거다. 이제 그 땅에서 고통받지 않고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사야서 통해서 우리가 살폈잖아요. 57장 1, 2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을 빼내시는 거예요. 심판의 칼을 드시기 위해서 먼저 의로운 사람을 빼내시는 거죠. 이게 어디에 나온 줄 아십니까?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쏟아내기 전에 그 의로운 사람들을 다 뽑아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심판과 분노의 그 이 분노를 쏟아시는 그 얘기가 이사야서에 계시록이 나오죠. 그게 바로 이사야서의 5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화되고 말세 어떤 모습이라고 보여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분노의 날에 숨겨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파냐가 활동하는 요시아 왕 시절 역사적 상황은 이 교만한 아수르는 패망의 거의 끝에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바벨론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실천하게 될 다른 나라를 준비하시는 그런 상태였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유다를 결국엔 진멸하고 멸절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을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많은 선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인가를 찾고 구하고 들어보려고 모여드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으시는 겁니다. 그 소수의 무리를 찾아서 하나님께서는 분노의 잔으로부터 숨겨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고 어찌해서든 그 심판을 피하게 하려고 안타까운 그 심정으로 외치고 외치는데 지금 백성들이 거의 안 듣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 예레미야서를 살펴볼 때도 알겠지만 예레미야가 40년을 넘게 울면서 그렇게 외치고 또 외쳐도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한 사람도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 없었다라고 심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다 자기 편한 대로 살아버렸다라는 것이고 이제 아무도 하나님의 돌이키라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했다라는 거죠. 뭡니까? 종교적 생활에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 멸망하게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모든 나라가 파멸되고 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남은 자들을 보호하고 숨겨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광분하는 바벨론에게 잡히게 해서 저들의 도시 안으로 데리고 가서 오히려 그 사자 굴로 데려간다 그 말이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어디로 끌려가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오히려 그 안에서 더 안전, 거긴 전쟁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사자를 보내서 온 천지만물을 다 심판하실 때 그 이미 잡혀간 사람들 다 바벨론에 갖다 옮겨놓으시는 거죠. 옮겨놓으시니까 오히려 그냥 바깥 모든 세계는 지금 전쟁에 막 전부 이 바벨론의 공포에 다 쓰러져 가는데 그들은 거기서 오히려 보호받고 있는 남은 자를 숨겨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살필 것처럼 포로 후에 뭐 예루살렘 땅에서 누가 했더라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오히려 이 예루살렘 회복하는 그런 회복으로 나오지 예루살렘 안에서 누가 이렇게 했더라 그런 말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분명히 보호하는 장소로서 하나님이 먼저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모으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또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바벨론 포로의 모습이기도 하고 아까 말한 계시록의 그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전파되다가 나중에 교회가 너무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니까 한번 핍박이 나가지고서 한번 싹 다 흩어지잖아요. 스데반 죽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폐망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떠나고 그때는 뭐 종교 박해로 도망치는 것 같았으나 세계 곳곳으로 떠나간 사람들은 복음을 들고 간 사람들 살았고 예루살렘에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다 죽은 거죠. 이런 원리들 우리가 이 성경 이 지금 이사야서 아니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역사를 통해 봐도 이제 예수님 시대의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계시록 시대의 모습들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역사들을 차분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남은 자를 바벨론의 포로로 옮겨놓고는 이제 그다음부터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가지고 그 주변의 온 세계를 심판해서 진멸하고 멸절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이제 2장을 보면 남유다를 괴롭히던 이제 주변국들을 심판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2장 4절에 보면 가사와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블레셋 이걸 다 멸절하겠다라는 거고 2장 8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쪽 지역들을 다 진멸하시겠다는 거고 12절에는 남쪽 이집트 구스 거기 이디오피아까지 다 망하고 결국 13절에는 북쪽으로는 아수르 그러니까 니누에가 이미 망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래서 결국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말미암아 다 진멸당하고 멸절당하고 망해버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불순종하는 이 남쪽 유다 백성들, 그 이 백성들의 결국에는 심판이 임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참으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저들은 꾸준히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이 전혀 없었죠. 3장 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들을 죽인 게 아니라 이들이 끝까지 죽음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 외쳐도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 길로 갔다라는 거죠. 어디서요? 예루살렘이라는 성전 안에서. 이건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무슨 귀에 귀걸이, 목에 목걸이, 장식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고 우리의 이 개벽하는 거예요. 개벽. 천지가 개벽하듯이 나의 삶의 과거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오늘부터의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개혁이라는 거예요. 혁명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리로 부름받은 게 성도예요. 여러분 그런 부르심의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한 교회 속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읽어가지 않고 내 생각과 내가 느끼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 이런 이 패턴들 여러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냥 뭐 목사를 따라라 뭐 리더를 따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라고요. 하나님 신이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모두가 다 리더가 돼서 부모가 돼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어가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유일한 희망은 빛인데 그 빛이 바로 성도인 여러분과 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종교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보냄을 받은 곳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빛이 되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에서 친구관계 속에서 정말 여러분만이 유일한 빛이다.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길을 밝혀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런 참된 성도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되는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를 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형벌을 제거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건 아주 익숙한 구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즐겨 부리는 이 찬양의 가사.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를 알게 하는 하나님은 변치 않았다라는 이 약속을 주시는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이 찬양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냥 이 찬양 자체의 가사만 갖고 기뻐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변해가지 않는 세상 속에 정말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다시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그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고 힘내서 소망을 향해 부르심을 향해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바냐를 통한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기 전 BC 586년 이후 이제 70년이 지나 결국 성취되죠. 하나님이 결국은 이들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같이 비록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나 하나님이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고 할 수 있는 그 사람.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남은 자가 되니까 이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이런 이 세대의 풍토 속에 소망 잃지 말고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정말 오직 믿음, 오직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약속을 지키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고 죄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좀 확고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통제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 서로 어쨌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켜가시면서 서로 감염이나 이런 거 없이 이 사회가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더불어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처한 이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잊지 않고 그 말씀과 그 약속을 따라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갈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떨어질 것인지 이 시대 사람들은 마치 홍수 심판을 받던 그런 시대처럼 사사 시대처럼 지금 어떡합니까? 각자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데 그 생각은 항상 악해서 지금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이 급속하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가 지금 멈춰서는 걸 보면서 일부 어떤 사람도 과격하게 나가서 지금 뭐 하나님의 뭐 마지막 때가 왔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계시록을 볼 때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닌 건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분명히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모이고자 해도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 뭐 심판을 받거나 핍박을 받으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모이겠지만 또 이번과 좀 다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예배자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교회당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진정한 빛과 소금된 삶인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시대는 요시아 왕의 그런 시대에 활동을 했다고 하지만 이미 그 이전에 므낫세나 아몬 같은 그 57년의 그런 최악의 삶으로 말미암아 지금 백성들의 이 죄악의 물고 욕심의 물고가 터져버린 댐이 터져버린 상태였다고 그랬죠.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께 요시아처럼 선다고 해도 어쩌면 이 세상의 멸망을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돌이켜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하다가 그래서 요시아 왕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이 세상에 전부 은혜로 시작을 했다가 심판으로 가는 백성들의 그 이유가 뭡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또 소홀히 여긴 것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식어 있는데도 관심이 없고 그냥 무기력정에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변질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그런 것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잊지 마십시다. 스파냐스를 통해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부르신 그 믿음의 길로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 끝없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 빛을 잃지 않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하고 축복된 삶을 하나님 이 기회를 욕심으로 말미암아 무너뜨린 자가 아니라 바르게 온전히 지키고 이루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당하고 말씀이 무시되고 멸시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코람도의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변치 않는 마음으로 갈 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께서 나에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축복과 놀라운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없어서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하고 축복된 이 기회, 이 삶을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 망가뜨리고 하나님 주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로 몰락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 나를 부르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삶이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오바댜 스바냐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진심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혼의 실증과 게으름, 무기력한 이 삶에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일 때 단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 아니라 나를 그냥 위로하고 나를 속이는 공간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서고자 하는 결단의 공간, 내가 정말 혁명을 일으키듯 어제의 내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바뀌어지는 그런 모임으로 우리가 예배로 모이고 셀로 모이고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금 고립된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가를 잊지 않고 다시 한번 되돌이켜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이 어두울수록 더 빛을 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또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